안녕하세요, 여러분. 두 명의 에코 페미니스트가 초대하는 가장 따뜻한 라디오 에코 살롱입니다. 마포F의 어플리케이션 CR을 검색해서 다운로드하시면 앱에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지난 내용이 궁금하시면 팟빵이나 오디오 클립에서 에코 살롱 검색해주시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좀 원래는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새로운 시즌으로 이제 좀 갈아탄다고 해야 되나? 새로운 시즌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요새 팟캐스트를 좀 많이 찾아 듣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뭐 마포 FM의 다른 팟캐스트도 듣고 좀뭐 네이버 오디오 클립이나 팟빵에서 좀 다양한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좀 느낀 건데 다들 좀 멋있더라고요. 팟캐스트가 막 인트로가 막 라디오 사형같이 정말 작가님들이 있는 것처럼 뭐뭐합니다. 뭐 어떨까요? 이렇게 해봅니다. 이러면서 막 다시 노래 쭈왕 올라가고 정말 라디오처럼 진행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가 좀더 인풋을 많이 낼 수만 있다면 새로운 시즌에서는 그렇게 뭔가 좀 매 버전 우리의 근황 토크도 좋지만 뭔가 좀 아주 짧은 간결하지만 좀 흥미로운 그런 작가의 어떤 짧은 글로 구성해 보는 것도
좋다.
나쁘지 않겠다. 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근황 토크를 나누는 걸 마치 청취자한테 뭐 들려주듯이 정말 라디오 사연처럼 들려주듯이 저는 요즘 옥상 텃밭 가꾸기에 빠져 있어요. 뭐뭐 하게 되면서 이렇게 신청해서 하게 되는데요. 하면서 뭐 이런 것도 느끼고 있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거에 푹 빠지고 계신가요? 이러면서 뭔지 아시죠?
조금 더 라디오
그죠,
같겠네.
그죠. 약간 그러면서 노래 쫙 올라가고. 따라단! 이러면서 막 라디오 전용곡 있잖아요. 그 사연 얘기할 때. 그런 것도 좀 써보면서 좀 이제 어쨌든 저희가 새로운 시즌으로 시작하게 된다면 라디오의 강점을 더 살려서 라디오답게 할 것인지 아니면 뭐 라디오에 상관하지 않고 뭐 너튜브에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요즘에는 너튜브도 그 침착맨 채널 아세요? 그분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라이브 방송을 4~5시간 하는데 거의 토크쇼 같이 해요. 저희가 이렇게 대화하는 거를 영상으로 라이브로 송출한다는 개념을 보시면 되는데 그게 저는 이 너튜브로도 저렇게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 모습을 하는 것도 콘텐츠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뭔가 요새 콘텐츠에 정말 정답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많은 이제 다음 시즌 에코살롱을 준비하면서 좀 여러모로 인상 깊은 점들을 파악하고 영감을 좀 수집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요즘.
또 올리브가 잘하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뭐 콘텐츠 만드는 거 정말 재미있어 해요.
콘텐츠를 새로 집어내는 거 올리브도 잘하죠.
그래서 요새는 그렇게 좀 아예 그런 기대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에코살롱이 다음 시즌에서는 이름도 바꿀 수도 있고 전혀 새로운 디자인, 전혀 새로운 컨셉과 함께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좀 떨리기도 하고 좀 잘하고 싶은 마음도 드는 요즘입니다.
즐겁게 해봅시다. 새로운.
쌤이 그 이제 새로운 이제 시즌을 준비하면서 좀 어떤 마음가짐을 좀 갖고 계시지? 에코살롱.
조금 더 시즌 3엔 좀더 현장성과 혹은
내
좀
말이요.
더 접촉하는 느낌을 좀 주고 싶긴 해요.
제 말이요, 진짜.
지금까지는 조금 외로운 섬 같았다면 지금은 이제는 좀 청취자들하고 조금 더 접촉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래가지고 시즌 3을 좀 준비를 하면서 올리브랑 같이 얘기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시즌 1, 2가 갖고 있던 한계점을 잘 보완하는, 그래서 좀 항상 저희 발전하는 방송이잖아요. 그런 저희 에코살롱, 저희의 어떤 새로운 이름은 또 지구 마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매력을 또 뿜뿜할 수 있는 그런 방송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또 말씀드리니까 생각난 건데 현장성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문명특급 MC였던 제재분이 최근에 이제 문명특급 SBS에서 퇴사를 하시고 MBC에서 이제 라디오를 하고 계세요. 근데 정말 거기서 재밌었던 점이 제재분이 이제 그 프로그램 이제 이끄는 진행자가 되면서 새로운 걸 만들었는데 그 코너가 그 라디오 방송국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 지나치는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거예요. 마치 뉴퀴즈처럼. 근데 뉴퀴즈인데 이제 방송국 버전인 거죠. 근데 전 너무 이게 신기한 거예요. 라디오의 어떤 편견을 깬 사례 아닌가? 보통 라디오 하면 가만히 자리에 앉아서 청취자랑 소통하고 또 가만히 앉아서 대본을 읽거나 뭐 이런 마이크 음질이 또 생명이잖아요. 근데 그런 음질에 그걸 그 감수하고 밖으로 나가서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거의 일하는 사람들 이제 인터뷰하고 요새는 보이는 라디오도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걸 이제 고려하면서 라디오로서도 잘 쓰일만하고 너튜브에도 올리기 좋은 콘텐츠를 만들었다는 게 저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금 이제 현장성을 얘기했으니까 모르죠. 저희가 또 이렇게 마포 FM 일하시는 분들 갑자기 또 인터뷰할 수도 있고 나가서 마이크 음질만 좀 어느 정도 준수할 수만 있다면 저는 욕심을 더 내고 싶어요. 그렇게.
오케이. 한번 또 잘 얘기를 해봅시다.
네.
이제 좀 더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도약 한번 해봐요.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 에코살롱의 근황 잠깐 얘기해드렸고요.
올리브가 갖고 이렇게 열정에 불탈 때 이게 눈이 활활 불탄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불이 붙어가지고 이러면서
그게 보였나요?
네.
맞아. 난 이런 걸 좋아한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딱히 재밌어하지 않는
아 올리브가 얼마 전에 기획서를 썼는데 그때 얼마나 괴로웠던지.
저는 재밌어하는 것과 재밌어하지 않는 것이 뚜렷한데요. 에코슬로우 뉴스 코너는 사실 제가 그렇게 크게 재밌어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뉴스를 짜줄게 하는 것에 가까운데요. 이번에 제가 그래도 들려드릴 이제 갖고 온 소식은 왜 여성들은 점점 더 짧게 일하는가라는 이슈로 좀 뉴스를 몇 개 갖고 왔어요. 이제 한국이 워낙 OECD 중에서 가장 빡세게 일하고 노동환경이 좋지 않은 걸로 손꼽히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기간 노동자 비율이 이제 최근에 눈에 띄게 늘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중에서도 상당수가 여성이라는 통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5시간 미만 일하면 초단시간 노동자가 되는데 이게 저도 사실 초단시간 노동자였어요. 카페에서 주 15시간 미만 일해 본 사람으로서 어떤 점이 있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원해서 15시간 미만 일한 건 아니었어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가게 사정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일하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줄어들면서 이것조차도 뭐 일하고 싶지 않으면 나가. 아니면 너가 여기서 계속 일해. 그 대신 15시간 미만 일하면 퇴직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퇴직금을 받지 않을 감수를 하면서도 이제 제가 일을 해야 됐어요. 이제 그런 이제 초단시간 노동자가 이제 퇴직금이 없다. 뭐 이런 특징이 있는데, 지난해 이제 초단시간 노동자가 이제 70% 정도가 여성이었다는 결과가 있었는데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자발적인 경우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초단기 노동을 선택하는 여성의 상당수가 이런 뭐 육아나 어떤 출산 아니면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이런 이유로 이제 비자발적인 동기로 이제 초단시간 노동을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그렇다면 왜 정규직으로 할 수도 있고 좀 내가 좀 길게 일할 수도 있는 건데 좀 왜 그럴까를 좀 고민해 봤더니 기존에 있었던 구조적인 유리천장 그리고 이제 노동 환경에 있어서의 젠더 차별 이런 것들이 조직에서 일하지 않는 걸 차라리 택하는 여성들이 좀 많아지면서 초단기 노동자를 선택하는 혹은 비자발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밀려나게 된 여성들이 많은 것으로 개인적으로 좀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슈를 공유해 봤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 초단기 노동자는 아니지만 저는 특수고용 노동자, 즉 프리랜서로서 이 여성의 노동에 대해서 할 말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오늘 좀 뒤에 에코사랑 독재일 방송에서 제가 선정한 영화와 함께 이제 여성과 노동에 대한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올리브가 준비한 에코슬로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쉬었다가 에코사랑 독재 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100.7MHz 마포 FM 에코살롱을 듣고 계십니다. 에코사랑 독재 방송 1부 시작할 건데요. 오늘 제가 가져온 영화는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입니다. 사실 이제 저희 고스톱롱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영화 얘기보다는 영화를 중심으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겠다. 이런 쪽에 더 가까운데요. 그래도 이제 어쨌든 뭔 영화야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해드리자면 히든 피규어스에는 이제 크게 세 명의 여성이 나와요. 천재적인 수학 능력자인 캐서린 존슨, 그리고 나사의 프로그래머인 도로시 본, 그리고 나사의 엔지니어를 꿈꾸는 메리 잭슨. 이 세 여성의 공통점은 바로 흑인이라는 사실인데요. 나사 최초의 우주 궤도 비행 프로젝트에 이 세 여성이 선발이 되는데 흑인이라는 이유로 굉장히 부당한 차별을 받는 장면을 굉장히 길게 좀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제 천재의 흑인 여성이 제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이 노동 환경이 점차 개선되는 점을 볼 수 있는 영화인데요. 저는 뭐 흑인, 여성, 그리고 차별 이런 포인트도 좀 재밌었지만 그 밖에도 좀 얘기해보고 싶은 포인트들이 많아서 이 영화를 선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 동료가 이제 저랑 이제 이입주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 동료는 이 영화를 가지고 그 저번 시간에 드릴쌤이 얘기하셨던 모두의 화장실 이 이슈를 좀 같이 중점적으로 얘기했어요. 왜냐면 이 영화가 이제 흑인 여성이 유색 인종이라는 이유로 그 건물에 유색인종을 위한 화장실이 없어서 800m 떨어진 곳까지 달려갔다가 다시 일하러 와야 되는 그런 장면을 좀 중점적으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걸 첫 번째로 좀 저는 포인트로 봤던 것 같아요. 남성이 주류인 조직에서 여자가 오줌을 눌 자리는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영화에서는 1960년대니까 가능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제가 최근에 좀 자료 조사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최근까지만 해도 이제 남성이 좀 많은 조직에서는 여전히 여성 화장실이 없다는 걸 좀 알게 됐어요. 특히나 뭐 경찰은 물론이고 버스 운전기사 그리고 뭐 자동차 공장 건설 노동자 이런 쪽은 대부분 이제 남성 노동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무실에 여성 화장실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2019년에 민주노총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5%에 가까운 이제 사례에서 이제 현장에 여성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실 어떤 모 회사에서는 이 노조가 계속 건의를 한다고 해요. 여성 화장실 그리고 탈의실 좀 설치해달라고 이걸 최근까지도 계속 이제 건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물류센터에서도 화장실 문제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워낙 이제 물류센터가 시간이 좀 금이잖아요. 그래서 1분 1초를 줄이려고 화장실 갈 여유조차 기본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데 그 와중에 이제 물류센터의 노동자 중 이제 남자가 많다는 이유로 여성 화장실이 이제 건립이 되지 않은 사례가 종종 나오고 있어요. 폭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례를 좀 많이 알아봤는데 이 관련해서 개념이 또 재미있는 개념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지체장애인인 김원영 변호사가 그 저서인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이라는 책에서 이 개념을 오줌권이라는 말로 좀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오줌권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되게 좀 속이 후련하다고 해야 되나? 사실 이런 여성 화장실 설치해달라, 탈의실 마련해달라라고 하면은 되게 막 무슨 말이야? 이미 있잖아. 혹은 뭐 차별이야. 이미 있는데 그냥 다 쓰면 되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오줌권이라고 말하니까 되게 논의가 좀 확장되는 느낌? 여자가 아니어도 그 장애인이어도 혹은 뭐 퀴어여도 모두가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이 오줌권에 대한 논의로 화장실을 좀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생각으로 좀 바라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좀 이 영화를 보면서 조금 다른 불편한 지점이 느껴졌어요.
어떤 부분이?
이게 그랬어요? 아까 제가 영화 설명할 때 얘기해 드렸듯이 이 여성, 새 여성, 흑인 여성이 천재적으로 비춰지거든요. 그럼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천재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나는 천재적이지도 않고 어떤 부분에서 크게 두각을 드러내지도 않는 보통의 여성이거나 혹은 자기가 생각했을 때 뭐 운동형 고립 청년 여성이라면 그런 여성은 이 사회에서 쓸모없는 존재인가? 꼭 뭔가 능력이 있어야만 내가 그나마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얻게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영화에서 가장 초반 장면이 그거예요. 여자 이 세 여성 주인공이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근데 이제 뒤에서 그 백인 경찰이 윙 하면서 와요. 오는데 그때 1960년대가 흑인이 낮에 이렇게 차가 고장 나면 좀 약간 끌려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경찰이 그래서 처음에는 흑인 그 세 여성한테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라고 했더니 가방에서 나사 직원증을 꺼내줘요. 저희 나사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이고 지금 일하는 출근하는 와중에 차 고장난 거다. 이랬는데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는 거예요. 백인 경찰관이. 근데 그때 시대상이 소련과 미국이 우주 전쟁으로 굉장히 견제를 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나사에 대한 이 위치가 굉장히 사회적 위치가 높았던 거예요. 근데 나사에서 일하는 흑인 여성이라고 하니까 어쨌든 나사에 대한 그 이렇게 붙은 거예요. 게다가 그 최초로 일하게 된 여성이라고 자기네들 어필하니까 경찰이 막 에스코트까지 해주거든요. 그걸 보면서 좀 막 아, 만약에 나사에서 일한다는 걸 증명하지 않았더라면 저 여성은 대낮에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저는 영화를 몰입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약간 아찔해져가지고 그런 얘기를 좀 오늘 중점적으로 좀 해보고 싶었어요.
저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그 예전에 한창 히트했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봤을 때 제가 묘하게 불편했거든요. 맞아.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제 동생이 자폐가 있는데 네. 내 동생과 내 주변에 많은 아이들은 저렇게 천재도 아니고 저렇게 변호사도 아니고
맞아.
되게 평범한 아이들이지만 이런 아이들을 갖고도 되게 재밌는 이야기 그리고 장애인이라고 너무 막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거든요. 그냥 사람이라 평범한 사람인데 좀 이런 사람들 평범한 한 사람의 시점으로 다뤄주는 그런 용어는 없나?
맞아.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너무 어떤 연민하지도 않고 너무 지나치게 뭔가 천재처럼 그리지도 않고 그냥 우리와 마찬가지로 빛도 있고 어둠도 있는 평범한 인간으로 그릴 수는 없나? 약간 그런 지점에서 좀 불편한 느낌인 것 같아요. 뭔지 알 것 같아요, 저도.
맞아요. 사실 이제 어느 정도 페미니즘이 막 붐화되면서 그런 서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비련의 여주인공 혹은 뭐 약한 여주인공 아니면 뭐 로판에서도 로맨스 판타지에서도 되게 악녀 혹은 뭐 좀 남자한테 휘둘리는 옛날에 뭐 조선시대에서도 문학작품 여성들이 막 남편을 잃으면 막 미치광이가 된다거나 정조를 잃은 여자들은 막 엄청 안 좋은 시선으로 보여졌는데 지금은 약간 내 삶을 내가 주체적으로 이끌어 가겠어 이러면서 굉장히 주체적인 여성들을 많이 이제 서사로 많이 다루잖아요. 로판에서도 여성들이 막 계속 자기의 그 뛰어난 능력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미스 슬론이란 영화 이런 것도 그렇고 굉장히 똑똑하고 능력 있는 여성들을 보여주면서 여성들도 이만큼 대단해 이런 걸 보여주거든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점점 이렇게 능력이 뛰어나고 멋진 여성들이 미디어에 좀 접함으로써 제가 약간 좀 무서워져요. 만약에 내가 능력이 없으면. 그럼에 동시에 성실성에 대한 집착이 생겨요. 그 두려움이 생긴다 해야 되나? 나태함이나 게으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것도 가뜩이나 여성에 대한 이러한 편견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막 페미니즘과 여성서사가 주체적으로 살아간 여성들 이런 걸 많이 띄워주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주체적으로 살지 못한다면 내가 정신질환 약을 복용하고 있는 여성이라면 내가 능력이 없는 은둔 고립형 여성이라면 그런 여성은 미디어에서 다뤄지지도 않고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이 능력 있는 여성들, 주체적인 여성들을 보여주는 게 한편으로는 또 다른 프레이밍을 좀 나오게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불편해졌어요.
그게 왜 불편하냐면 입체성 때문인 것 같아요. 인간한테는 누구나 나약한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이게 정말 여성도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다르잖아요. 여성인데 연쇄살인마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좋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뭐 평범한 사람들이 너무나 다양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유형화된 인간? 입체성을 삭제하고 조금 그런 뭔가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게 노력을 하기 때문에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 아닐까.
맞습니다.
네, 좀 앞으로 더 다양한 여성 서사들이 나오겠죠. 또.
네, 맞아요. 지금 제가 바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더 많은 여성 서사가 나왔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또 2부에 이어서 저희가 여성들의 일할 자격을 좀 얘기해보고 싶어요. 이 성과사의 여성들 좀 많이 힘들지 않나. 그건 좀 성과사의 설명서, 또 여성으로서 우리가 일할 자격은 도대체 어디에서 부여받는 건지, 노동자는 누가 규정하는지 이런 걸 좀 얘기해보고 싶은데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100.7MHz 마포 FM 에코살롱을 듣고 계십니다. 에코살롱 덕질방송 2부 이어서 할 텐데요. 1부에서 좀 이어서 성과사회 여성들 좀 많이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어떤 게 좀 많이 힘들까 이런 생각을 좀 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어요. 드리쌤이랑.
네.
특히나 여성들에게 주어진 어떠한 더 잘해야 된다라는 강박이 아까 있다고 있는 것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1부에서 미스 슬로우이나 이런 여성 수사들이 그런 기존의 관념을 깨기 위해서 능력 있고 출중하고 주체적인 여성들을 많이 서사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좀 나약하거나 불안정하거나 좀 별난 여성들은 좀 많이 소외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요. 관련해서 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나이주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나이까지는 여성이 마땅히 취업해야 하는 나이대가 있는데 거기서 내가 벗어난 뭐 30대 후반이라거나 뭐 30대 중반이라거나 이런 시기의 여성들의 일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을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확실히 30대 초반이 되니까 많이 불안감을 많이 느꼈었어요. 예를 들어서 내 주변의 친구들 보면은 한 직장에서 계속 다닌 친구들 그 어느 이상의 직급에 올라가 있는 맞아. 친구도 있고
맞아.
그런 거 보면은 속을 마음 머리로는 아 내가 뭐 나는 나만의 길이 있는 거고 나도 인생에 다양한 실험을 맞아. 해보고 있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내가 앞으로 이 나이의 시점이 지나면 진짜 회사에 정규직을 취업할 수 있는 기회는 놓쳐버리는 건가?
나도
라는 맞아. 어떤 두려움이 있는 거죠.
맞아.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경제적인 거에 대한 공포가 제일 큰 것 같아요. 내가 정규적인 수입을 올리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지? 30대에? 뭐 약간 그런 나는 계속 비정규적인 직업만 전전할 수밖에 없나? 그런 30대 초반부터 그 굉장히 두려움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맞네.
그래서 제가 한번 터졌었죠. 우울이. 그게 그 어떻게 계속 사고를 하면서 그걸 회수를 했었냐면 아 그래 그래도 난 아직 너무 나이 들진 않았어. 나 아직 기회를 다 놓치지 않았어. 라는 어떤 계속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를 불안에 억눌렀던 것 같아요. 그러다 30초에 딱 터졌었고 이제 지금은 조금 내려놨는데 뭔가 그러다 보니까 이 불안한 마음을 계속해서 내 스스로의 마음을 인정해주거나 그걸 받아들이기보다는 계속 억누르고 통제하려는 식으로 그때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좀 늦게 시작한 사람이잖아요. 사회생활을. 예를 들어서 요새는 이제 마음의 어떤 상처가 많으신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내내 방황을 하다가 10대 내내 방황을 하다가 30대 초에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30 초에 터져가지고 그때 방황을 하다가 이제 30대 후반에 막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맞아. 이제 나는 이 사회의 속도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것 같은 느낌. 그러면서 굉장히 어떤 소외감을 느끼고 근데 누구나 어떤 정신질환 스펙트럼이 사실 올라와 있잖아요. 그거를 얘기를 하지 않을 뿐이지. 그런 걸 봐서 우리 사회가 참 건강하지 않다. 오히려 자꾸 음지화한다 해야 되나? 인간의 당연한 감정까지도 숨겨버리는 사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조직에서도 그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감정을 갖게 되는 이유가 애초에 그 회사 입장에서 막 그런 이유로 많이 탈락시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너무 많거나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지원자와 20대 뭐 딱 그 취업대 나이의 지원자가 있다면 그 둘이 비슷한 역량을 갖고 있다면 이 조직원들과의 조화 이런 뭐 화합 이런 걸 생각해서 조금 더 신입사원인데 나이가 너무 많으면 불편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유로 떨어뜨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고정관념인 것
네,
같아요.
네 맞아요.
그냥 사람 이 나이가 나랑 그 연배가 맞거나 어려 그렇다고 그 사람이 편하고 그러냐? 그러나?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나이가 어리다고 내가 편하게 대해야 되나?
그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적인 그러니까 일단 나이주의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노동 환경이 이제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30대 초반, 중반, 후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리고 저는 이제 쌤이랑 다르게 저는 20대 후반이잖아요. 또 다른 관점에서 일을 바라보는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20대 후반을 다 이제 또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제 제 친구들을 보면은 사회초년생이고 이제 회사에 적응하기가 굉장히 이제 적응을 막 하는 와중에 막 이제 1년 차에서 3년 차 사이 정도가 됐어요. 근데 그러면서 슬슬 번아웃이 오고 불안장애, 공황장애, 우울증 각종 약을 복용하고 있는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가 뭘까? 왜 이 현상이 특히나 이 내 또래 친구들에게 많이 나오는 걸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요. 그냥 시민단체나 활동가 이런 사람들이 어떤 정신질환에 있어서는 조금 더 열려있는 환경인데 그냥 보통의 직장인 중에서는 정신질환을 자기가 갖고 있다는 걸 직장 내에서 좀 이렇게 선뜻 이렇게 공유하는 문화가 절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아프면 참고 막 자기가 우울증을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걸 직장에 막 얘기하고 다니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아픈 사람이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느껴지게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조직생활 안 해봐서 그런 건가 싶고.
아니에요. 맞는 것 같고. 그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전혀 다양성을 고려하는 환경이 아니거든요. 조직에서. 조직 인간이 있어요. 조직 인간이 돼야 돼요. 조직에 들어가.
아, 조직에 맞는?
빨리빨리 일 처리를 하고 뭔가 무언가에 대해서 숙고하고 공감하고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를 존중하고 이런 굉장히 소중하고 또 건강한 조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사람의 굉장히 소중한 특성들이 많이 배제되죠. 왜냐하면 일이 굉장히 많고 그 업무의 효율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조직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굉장히 다양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효율적이고 일을 빨리빨리 하는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고 굉장히 다른 사람을 공감하는 능력도 뛰어나지만 다른 사람을 아우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조금 느리지만 일 처리가 꼼꼼해서 다른 사람이 캐치하지 못하는 걸 캐치해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건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 노동 환경에서 그 다양성을 발휘하면서 갈 수 있는 게 굉장히 건강한 환경인데 그러지 못해요. 조직에 맞는 인간만을 받아들이고
맞아.
그리고 그 기준에서 배제됐을 때 굉장히 비판적인 말들이 오죠. 나는 굉장히 뼈 빠지게 노력을 했는데 들어오는 건 비판적인 말뿐, 더 빨리 하라는 말뿐. 그러니까 사람이 더 불안할 수밖에 없죠. 항상 집에 가서도 일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병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 제가 그 책 중에 일할 자격이라는 책을 제가 최근에 정말 흥미롭게 봤거든요. 그게 이제 일할 자격에 대해서 이제 부여하는 것들이 뭘까 그런 걸 얘기하는데 그중에서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문장이 그 인터뷰이들을 좀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그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직장에서 여성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인터뷰해 보니까 그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일을 잘하고 싶어 했대요. 근데 그 이유가 그 사람들이 엄청난 야망을 지녀서가 아니라 일을 제대로 안 하면 그러니까 일을 어떤 마감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저 사람한테 피해를 주게 되면 저 사람은 나를 일을 못하는 개인으로 치부하게 될까 봐 그런 평가가 무서워서 어떻게 해서든 마감 기한을 지키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일을 잘하고 싶어 하게 된다는 거였어요. 그 인터뷰 결과가. 근데 저도 되게 좀 뭔가 그 결과를 보고 좀 충격적이었어요. 직장이든 프리랜서든 일을 정말 지나치게 열심히 하잖아요. 여성들이. 근데 그게 그 이유가 평가? 그러니까 남이 날 일을 못한다 잘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좀 두렵고 또 내가 단순히 평가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동료한테 민폐를 끼치기 싫어서 짐이 되기 싫어서 짐이 되면 내가 무능력한 개인으로 치부될 거 봐. 이런 생각 때문에 더 정신질환을 알으면서까지 굉장히 막 열심히 일하려고 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많은 것들이 어떤 개인의 문제로
맞아.
해결된다는 것은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계속 일에 있어 딜레이가 발생해. 그러면은 물론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상사 입장에서는 그 이 사람은 기한을 못 맞춰서 불만일 수 있죠. 근데 근본적인 문제를 돌아가 보면 그 일이 너무 많다던가 혹은 일이 너무 많아서 사실 기한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기한을 조정해달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소통 구조. 그래서 어디다 할 데가 없어. 나는 이걸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업무량이 아니고 내 멘탈 상황이 아니어서 이 업무를 조절을 하거나 일을 분배를 해야 되는데 소통할 사람이 없는 거야. 너무 그런 걸 얘기했을 때 돌아오는 피드백은 항상 부정적이라던가 열려있지 않다던가 조직 구조가. 그러면은 그 개인은 결국 나 때문이야 라는 생각으로 결국 사로잡히게 되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저는 조직이 하는 가는 이 개인에게 가는 가스라이팅이라고 봐요. 왜 조직이 개인이 계속해서 자신의 탓을 하고 스스로 불안의 늪을 몰아가는가. 근데 그 원인을 가만히 살펴보면 조직 내에서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안에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가 않죠.
맞아요. 그러니까 내 탓이야. 그러니까 왜냐면 그것도 비교할 대상이 있어서 같아요. 그러니까 나랑 똑같이 일했는데 나는 우울증이랑 복용하고 있고 내 옆에 동료는 우울증이랑 복용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이상한 거야? 쟤도 나랑 똑같이 일했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나만 이렇게 우울증이랑 복용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기가 너무나도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이상 그냥 던지는 말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서 모두가 자기의 아픔을 막 얘기를 하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연하게 난 아프다. 나 약을 복용하고 있다. 근데 그게 설령 조직 아니라도 그러려면 이제 그래야겠죠. 아픔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이 많이 없어지긴 해야겠죠. 내가 아프다고 얘기하면 내가 취약해 보이는 그게 싫어서 아픔을 또 얘기 안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용기가 많이 필요한 일이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아프다 아파서 뭔가 일을 못하거나 뭐 취소를 하거나 약속 취소하거나 그럴 때 가능한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내가 아파서 오늘 안 될 것 같아. 혹시 다음에 그 대신 의문문으로 끝내죠. 혹시 이날은 어때? 내가 이날은 너한테 맞출게. 이렇게 미안해라 말을 최대 안 하려고 돌려서 어떻게든 돌려서. 네, 물론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비판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너무 많은 것에 내가 죄책감을 갖고 미안할 필요가 있을까? 특히 여성이라면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갑자기 히든피겨스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 마음은 또 너무 이해하죠. 사람의 그 마음 상처받은 얼마나 조직 안에서 마음이 힘들고 상처받은 게 많았으면 그랬겠어요.
네, 그러면 네. 아 사실 하고 싶은 얘기가 좀 더 있긴 했어요. 히든피겨스 사실 좀 그 생각도 하거든요. 왜 여성 노동자들이 이렇게 좀 구조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조금 더 초단기 노동자라든지 조금 더 저렴한 일을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서비스직에 분류된다든지 조금 더 그런 무급 노동에도 여성들이 많이 하고 있고 이 영화 히든 피겨스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가 1960년인데 그 수학 계산을 IBM이라는 그 기계 있잖아요. 슈퍼컴퓨터가 나오면서 그 영화 속 주인공들 흑인 여성분들이 거의 다 대부분 전산원이세요. 그 계산을 하는 단순 노동자인데 네. 이제 기계가 나오면서 대체가 되거든요.
네.
그걸 보면서 지금이랑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전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지금 서비스직이 굉장히 많은 키오스크나 이런 기계로 대체가 되고 있잖아요. 요새는 떡볶이도 AI가 만들어주는데 로봇이 만들어주는데 근데 문제는 서비스직의 대부분이 많은 분들이 여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아까 그 에코스로 뉴스에서 말했던 것처럼 초단기 근로자 중 여성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하고요. 기계가 많이 나오면서 대체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2부에서는 이렇게 좀 여성들의 일할 자격은 과연 어떻게 부여되는가 좀 일할 자격에서 좀 맞지 않다고 느낀 여성들은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이런 좀 궁금함을 아는 채로 좀 끝 마무리를 하고요.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저희 3부로 이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100.7 메가헤르츠 마포 FM 에코살롱을 듣고 계십니다. 마지막 3부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저희가 보통은 3부가 이제 불평불만을 얘기하는 코너인데 이제 저희가 조만간 이제 앞서 근황 토크 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시즌으로 좀 돌아올 생각이어서 이 시즌3를 어떻게 기획하게 됐는지 그리고 새로운 시즌은 좀 어떤 얘기를 할 건지를 청취자분들한테 얘기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잠깐 짧게 준비해봤습니다.
네.
일단 처음에 우리가 시즌3를 얘기하게 된 계기는 그 저희가 저번에 그 최초의 게스트 방송 황상호 작가님.
아, 네.
황상호 작가님
많은 영감을 받았죠.
네. 지금 듣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게스트 방송을 진행하면서 생태, 뭐 로컬 이런 이슈를 좀 접하게 되면서 저희가 되게 많은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사실 그때 저희가 많은 이제 고민을 안고 있었거든요. 이 일을 에코사랑을 계속 해야 될까? 계속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하고 있다가 마침 그 방송을 계기로 아, 우리가 로컬 그리고 환경 및 생태 이런 걸 좀 접목시켜서 좀 새로운 시즌으로 돌아오자 이런 생각하게 됐는데 좀 쌤도 비슷한 마음이셨죠?
네.
그래서 쌤은 이제 새로운 시즌을 좀 어떻게 나아가고 싶은지 이런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프로그램 명은 저희는 이제 지구마을이라는 영어로는 이제 어스타운이죠.
네.
원래 영어로 어스타운을 할까 한글로 지구마을이라고 말할까 고민하다가 우리의 무드에는 지구마을이 좀 더 어울리는 것 같다 이런 결론이 들어서 지구마을로 얘기를 했고 지구마을의 분위기는 좀 어떨까요? 디자인으로서
모든 존재들은 우리의 친구
그런 얘기였구나
갑자기
뭔가 디자인의 관점에서 그렇게
친구들과 함께 살아가는 지구는 우리의 마을. 그런 느낌.
그리고 또 디자인 그 로고 만들어진 거 보니까 그러니까 지구 마을이라는 걸 좀 표현하기 위해서 지구라는 캐릭터 위에 지붕 같은 걸 그렸더라고요. 네.
지붕 위에 이렇게 안테나가 이렇게 돋아 있고 지구가 이렇게 걸어 다녀요. 이 지구가 걸어 다니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조금 더 현장성 조금 더 뛰어가고 조금 더 가까이 청취자분들과 접촉하는 방송을 좀 만들어보자. 왜냐면 시즌 1, 2는 좀 저희들끼리 좀 얘기를 많이 나눴다면 그렇죠. 시즌 3는 좀 그런 계기들을 많이 만들고 싶은 마음에서 사람과의 접촉을 좀 증가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로고를 만들었고 그 안테나는 그때 아이디어가 나온 건데 사람마다 다른 지분과 안테나를 갖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어떤 지분과 안테나를 가진 그런 존재들끼리 만나서 통신하는.
통신. 영화 그 접속 아니야 이거?
난 당신에게 접속할 거야.
괜찮다. 이거 슬로건으로 쓸까?
그럼. 당신에게 접속하겠습니다 지금.
너와 나의 안테나.
괜찮은데?
그러면 이제 지붕. 너와 나의 뭐 지붕이 좀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쌤과 저의 지붕은 또 어떻게 다를까요?
그 어떨 것 같아요? 올리브의 지붕은 어떤 모양일 것 같아요?
저는 진짜로 저는 저의 상징이 다양성이거든요. 저는 다양성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제가 진짜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회 회복을 위해서 다양성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EFG도 그렇고 제가 하는 모든 사이드 프로젝트들이 거의 다 다양성을 좀 핵심 가치로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무지개색을 가진 지붕일 것 같고 지붕의 소재는 좀 말랑말랑한 마시멜로 같은 재질이지 않을까. 보통 지붕하면 이제 좀 딱딱한 그 뭐라 하죠? 기화제 같은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되게 말랑말랑한 완전 진짜 누가 봐도 쿠션 같이 생겨가지고 실제로 만지면 더 이렇게 뽀잉뽀잉하는 그런 마시멜로 같은 재질의 무지개색을 가진 지붕이지 않을까. 그 지붕의 끝은 각이 살아있을 것 같지 않아요. 말랑말랑해 되니까 약간 좀 둥글둥글해가지고 좀 상상이 되시나요?
위에 앉으면 뭔가 폭신폭신하게 이렇게 매트릭스처럼 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트램플린처럼.
좀 편하게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지붕이구나.
네.
제 지붕은 좀 투명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온실처럼 투명해서 하늘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안에서도?
네. 그래서 그 지붕 위를 이렇게 올려다보면 끝없는 울창한 나무들과 함께 하늘이 보이는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네요.
안 가봤기 다 보이네요, 그러면.
안 가봤기 다 보이는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안 가봤기 구분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와, 되게 투명한 삶을 지향하시나요?
투명하려고 노력하는 건 아니 투명하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그거지. 안과 밖이 좀 이어진다 해야 되나? 어떤 사람은 맞아요. 내 안과 밖을 좀 따로 가면 두듯이 만들듯이 그렇게 하는데 쌤은 조금 더 내 안 있는 것도 나고 내 밖에서 보여지는 나도 나였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그것보다는 그 하늘에 있는 별을 먼 하늘에 올려다보고 싶어서
다른 관점이네?
그래서 어떤 느낌이면 내 지붕은 내가 집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 그 하늘이 보였으면 좋겠어. 하늘이 해가 뜨는 모습과 지는 모습과 수많은 별들과 그리고 나무들과 그런 모습들이 다 보이는 곳이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항상 하늘을 올려다봐서 그런 거고요. 저는 상상을 많이 하잖아요. 항상 저 먼 세계를 그래서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는 지붕, 투명한 지붕.
어, 그럼 지붕에 앉은 사람들은 엉덩이가 보이겠네요.
어, 맞아요. 그렇겠네.
아이, 부끄러워.
유리로 돼 있으려나?
그렇죠. 아무래도 유리로 비닐로 돼 있으면 이제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리로 돼 있겠네. 돔 같을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오, 그렇네. 그렇네. 그럼 못 앉는 못 앉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겠네. 미끄러지겠네.
우리 그런 것도 하면 좋겠다. 서로의 집을 그려와가지고 소개해주는 거예요 청취분들한테.
어, 그거 약간 심리학 검사 있는데. 어머. 집 그리기 검사.
아, 그림으로 보는 나.
예, 그림으로 보는 나.
아, 재밌겠다.
제가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나 간파당하는 거 아니야?
너무 편견이 많아가지고 올리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정확한 결과는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
어, 근데 되게 재밌다. 사람마다 각자 지붕도 다르고 안테나도 누구는 뭐 약간 안테나에 그쵸. 대해서 좀 재밌는 관점 있지 않으세요?
안테나도 사람에 따라서 안테나가 더 길고 뻗어 있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맞아.
타인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은 사람이 있는 건. 반면에 안테나가 조금 안쪽으로 나 쪽으로 더 휘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람마다 되게 다양할 것 같아요. 안테나의 모양도.
저는 쌤이 말한 것 중에 안테나가 부러져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 되게 좀 약간 좀 되게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맞아요. 부러져 있을 수도 있죠. 타인과의 통신할 수 있는 게.
어, 타인과의 어떤 통신 접점이 끊어지는 사람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 안테나에 대해서 지붕도 우리가 방금 얘기했지만 안테나도 얼마나 좀 사람마다 어 나는 내 안테나는 엄청 넓어. 내 안테나는 조금 좁지만 길어. 이런 사람들을 많이 시즌에서 새로운 시즌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 다음 방송이 아마도 새로운 시즌의 새로운 방송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지구마을의 새로운 방송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지금까지 영화 히든 피겨스 그리고 도서 일할 자격을 중심으로 이제 성과 사회에서의 여성들 어떻게 일하고 있나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봤어요. 어, 그러면 저희 에코사랑 독재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쉬었다가 에코서머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100.7MHz 마포 FM 에코살롱을 듣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코너 에코서머리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는 오늘 에코서머리. 오늘 어떠셨나요?
네. 오늘 주제를 통해서 참 인간에게는 누구나 그 나약한 면이, 연약한 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 어떻게 보면 나의 어떤 연약한 나약함을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진정한 자기 수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네, 올리버가 그 말이 인상 깊었어요. 좀 히든 피겨스를 보면서 그 천재가 아닌 여성들이 있을 자리는 어디인가라는 그 말이 오늘은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아, 진짜요? 왜요?
저도 천재가 아닌 그냥 평범한 여성이기 때문에 더 그 말에 공감이 된 게 아닐까요? 청취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저 약간 제가 가진 방골 기질이 가끔 재밌을 때가 있어요. 영화를 보면서 그게 좀 이게 발동이 된다 해야 되나? 버튼이 딱 눌린다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보고 불편한 지점이 있을 때 너무 좋아요. 근데 남들이 보면 이제 아, 프로 예민러다, 프로 불편러다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제가 이제 히든 피겨스를 보면서 보통 이제 리뷰를 찾아보면 되게 막 극찬으로 가득해요. 사람들이 야, 이 영화 너무 좋은 영화다. 흑인 여성 인권을 막 엄청 성장시킨 영화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가 다음 시대로 다음 세대로 넘어가기 위해선 색다른 관점, 비꾸는 관점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저는 좀 신기한 관점으로 이 성과사회 속 여성들을 좀 중심으로 히든 피겨스를 바라보면 마냥 이게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주장을 조금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취자분들께도 이제 히든 피겨스를 그러한 관점에서 한번 보면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에코살롱 아쉽지만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희는 올리브,
함대리이었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남은 한 주도 들숨 날숨에 구하시길 바랄게요.
안녕.